옛날 어느 극심한 보리흉년, 쌀흉년에 전우치는 구름을 타고 세상 임금들의 처소에 야간 돌입해 옥황상제의 궁궐을 짓는다고 속여서 금대들보 금석가래를 거두어 갔다. 그래 백성들을 구휼하는데 석가래를 쓰고 대들보는 남아 내 고향 들판에 묻어두었다고 전하는데 가을 벌판이 온통 황금빛으로 출렁일 때면 정말 믿고 싶던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개울이나 두엄자리에 던져두고 동무들 모두 들을 떠났다. 이발사, 운전수, 자개공, 면서기, 외판원이 되어 유일하게 남아있던 김오중이는 땅마지기에 과수원까지 착실한 그래도 분홍이었지만 마땅한 색시가 없어서 시무룩했다. 마침내 농약 먹고 뒷산에 묻혔는데 오랜만에 귀향한 내가 감감무소식인 채 그의 집에 들렀더니 애써 결혼한 신부의 가슴에서 저지 물큰 솟아 나왔다 한다. 최두석의 시, 전우치의 황금 대들보였습니다. 최두석은 한국의 설화를 시로 재탄생시킨 시인입니다. 그의 설화는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허다한 불행이 유구하게 이어져 온 슬픈 전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송년 특집 첫 감상작품 슬리피 할로우의 전설에도 어쩌면 그런 인류 보편에 진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12월 4일 화요일 밤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입니다.
좋아하는 설화나 민담 혹은 신화도 좋아요. 있나요, 케일린?
저는 요즘 아주 홍길동전에 빠져 살고 있고요.
네, 홍길동전.
개인적으로는 그리스 신화를 정말 좋아해요. 네네. 이승열 씨는요?
저는 그 음악적 재능을 위해서 악마에게 영혼을 판 한 블루스 뮤지션 얘기가 떠오릅니다.
그게 설화 민담
이런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예.
네, 사실 저는요 방금 시에 등장한 전우치 같은 경우도 영화가 있기 전에는 설화인지도 몰랐어요.
영화가 등장하기 전에 전우치가 설화였다는 사실을 아셨던 분 계신가요?
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해지네요. 뭐 특별히 좋아하시는 설화, 민담, 신화가 있다면 이 기회에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공개해 주세요.
네.
영화 장화 홍련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만 가능한 슬픈 공포 영화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는데 이것도 역시 설화에 근거한 것이죠. 물론 팀 버튼이 재기에 성공한 슬리피 할로우 역시 워싱턴 어빙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고요. 현대 대중문화에서 써먹을 만한 문화 콘텐츠의 가치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살고 생각했던 바가 지금과 근본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 아니, 어쩌면 지금은 잊고 있는 가치를 새삼 상기시켜준다는 점에서 설화, 구전문학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슬리피 할로우의 전설에서도 시대와 세대를 넘어선 소중한 진실을 발견하길 기대하면서 두 번째 감상. 슬슬 시작해보죠.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home.ebs.co.kr/england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은 EBS underbar England ENGLIT고요. 편하신 곳으로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은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대본 게시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세요.
오늘 첫 음악은요. Red House Painters의 Song for a Blue Guitar. 이 음악 듣고 와서요. 감상 시작할게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 이야기는 1790년 뉴욕에 있는 작고 그늘진 골짜기 마을 슬리피 할로우에서 있었던 기이한 괴담에 관한 것입니다. 오래전 네덜란드인이 정착한 그 땅에선 온갖 유령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지요. 오죽하면 공기에서 유령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많고 많은 유령 중에서도 슬리피 할로우에서 제일 유명한 유령은 목 없는 기사 유령이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 전장에서 머리통을 잃은 기사가 죽어서도 제 머리를 찾으려고 돌아다닌다나요. 이 괴담은 타지에서 부임해온 교사 에케벳 크레인도 익히 잘 아는 이야기였죠. 그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자, 목 없는 기사 유령이 나오기 전까지 이 에케벳 크레인이란 사람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그 전에 그가 가르치는 학교부터 살펴봅시다.
His schoolhouse was a low building of one large room, rudely constructed of logs. The windows partly glazed and partly patched with leaves of old copybooks. It was most ingeniously secured at vacant hours by a withe twisted in the handle of the door and stakes set against the window shutters, so that, though a thief might get in with perfect ease, he would find some embarrassment in getting out. An idea most probably borrowed by the architect, Jost van Houten, from the mystery of an eel pot. The schoolhouse stood in a rather lonely but pleasant situation, just at the foot of a woody hill, with a brook running close by, and a formidable birch tree growing at one end of it. From hence, the low murmur of his pupils' voices, conning over their lessons, might be heard in a drowsy summer's day, like the hum of a beehive, interrupted now and then by the authoritative voice of the master in the tone of menace or command or peradventure, by the appalling sound of the birch as he urged some tardy loiterer along the flowery path of knowledge. Truth to say, he was a conscientious man, and ever bore in mind the golden maxim, spare the rod and spoil the child. Ichabod Crane's scholars certainly were not spoiled.
학교는 통나무로 거칠게 지은 방 하나, 그게 전부였다. 창문은 유리를 끼운 곳도 있지만 오래된 습자책을 찢어 붙여놓은 곳도 있었다. 문 손잡이는 가는 나뭇가지로 엮은 것이었고 창문의 덧문엔 말뚝이 박혀 있었다. 그래서 설령 도둑이 들어오긴 쉬워도 나가기는 어려웠다. 건축가가 뱀장어 통발 원리를 빌어서 설계했다나. 학교는 외지긴 했어도 근처에 개울도 흐르고 자작나무 숲도 있어서 쾌적한 곳이었다. 물론 위협적이고 명령 조인 교사의 목소리와 함께 자작나무 회초리 소리도 가끔은 들렸지만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던가 이 격언이 에케벳 크레인의 마음을 떠난 적은 없었다. 확실히 그의 교사 경력에서 망가진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I would not have it imagined, however, that he was one of those cruel potentates of the school who joy in the smart of their subjects. On the contrary, he administered justice with discrimination rather than severity, taking the burden off the backs of the weak and laying it on those of the strong. Your mere puny stripling that winced at the least flourish of the rod was passed by with indulgence, but the claims of justice were satisfied by inflicting a double portion on some little tough, wrong-headed, broad-skirted Dutch urchin, who sulked and swelled and grew dogged and sullen beneath the birch. All this he called doing his duty by their parents, and he never inflicted a chastisement without following it by the assurance, so consolatory to the smarting urchin, that he would remember it and thank him for it the longest day he had to live. When school hours were over, he was even the companion and playmate of the larger boys, and on holiday afternoons would convoy some of the smaller ones home, who happened to have pretty sisters or good housewives for mothers, noted for the comforts of the cupboard. Indeed, it behooved him to keep on good terms with his pupils. The revenue arising from his school was small, and would have been scarcely sufficient to furnish him with daily bread, for he was a huge feeder, and though lank, had the dilating powers of an anaconda. But to help out his maintenance he was, according to country custom in those parts, boarded and lodged at the houses of the farmers, whose children he instructed. With these he lived successively a week at a time, thus going the rounds of the neighborhood, with all his worldly effects tied up in a cotton handkerchief.
"나는 단 한 번도 이카버드가 교사를 빙자한 잔인한 지배자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그는 약한 학생이 짊어진 짐을 강한 학생에게 대신 지우는 식으로 정의롭게 차별을 두어 학생들을 관리했다. 가령 회초리를 흔들어 보이기만 해도 겁을 내는 풋내기 학생에겐 너그러이 면죄부를 발부해 주었지만 회초리를 보면 더 뚱해지는 네덜란드 혈통의 아이에겐 두 배의 매를 하사했다. 그러면서 이카버드는 이렇게 말했다. 이는 너희 부모님이 나에게 지워주신 의무란다. 그는 똑똑한 학생을 혼낼 때면 반드시 이런 말을 했다. 앞으로 살면서 오래도록 내게 고마워하게 될 거다. 수업이 끝나면 그는 학생들의 친구가 되었다. 휴일이 되면 예쁜 누나가 있거나 맛있는 간식으로 유명한 엄마를 둔 학생들만 골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를 나무랄 수는 없었다. 학교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고 교사에게 양식을 공급하기가 넉넉지 않았다. 두루미처럼 마른 체격과 달리 에커벳 그레이는 왕뱀, 아나콘다처럼 먹어댔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 집을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머물렀다.
'That all this might not be too onerous on the purses of his rustic patrons, who are apt to consider the costs of schooling a grievous burden, and schoolmasters as mere drones, he had various ways of rendering himself both useful and agreeable. He assisted the farmers occasionally in the lighter labors of their farms, helped to make hay, mended the fences, took the horses to water, drove the cows from pasture, and cut wood for the winter fire. He laid aside, too, all the dominant dignity and absolute sway with which he lorded it in his little empire, the school, and became wonderfully gentle and ingratiating. He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mothers by petting the children, particularly the youngest, and like the lion bold, which Willem so magnanimously the lamb did hold, he would sit with a child on one knee and rock a cradle with his foot for whole hours together. In addition to his other vocations, he was the singing master of the neighborhood and picked up many bright shillings by instructing the young folks in psalmody. It was a matter of no little vanity to him on Sundays to take his station in front of the church gallery with a band of chosen singers, where, in his own mind, he completely carried away the psalm from the parson. Certain it is, his voice resounded far above all the rest of the congregation, and there are peculiar quavers still to be heard in that church, and which may even be heard half a mile off, quite to the opposite side of the mill pond on a still Sunday morning, which are said to be legitimately descended from the nose of Ichabod Crane. Thus, by divers little makeshifts in that ingenious way, which is commonly denominated by hook and by crook, the worthy pedagogue got on tolerably enough, and was thought, by all who understood nothing of the labor of headwork, to have a wonderfully easy life of it.
시골 부잣집에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묵었지만 이카버드는 전혀 부담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쓸모가 있었고 호감이 가는 남자였다. 그는 건초를 만들고 울타리를 고치고 말에 물을 주고 목초지에서 소를 몰고 땔감을 만드는 등 농장 일을 도와주었다. 자신의 작은 왕국, 학교에서 누리던 권력을 내려놓고 상냥한 태도로 환심을 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특히 아이들의 친구였다. 몇 시간이나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얼러주는 그를 엄마들은 높이 평가했다. 뿐이랴, 이카버드 크레인은 노래 교사이기도 했다. 젊은이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쳐서 용돈벌이를 꽤 했다. 일요일이 되면 그는 자만심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교회 앞자리 성가대석에 앉았다. 그의 노래소리는 다른 어떤 신도들보다도 컸다. 물론 그의 코 고는 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그가 한번 코를 골기 시작하면 일요일 아침에 교회 안에서도 반마일 떨어진 물방앗간 연못에서도 잘 들렸으니까.
'The schoolmaster is generally a man of some importance in the female circle of a rural neighborhood, being considered a kind of idol, gentlemanlike personage of vastly superior taste and accomplishments to the rough country swains, and indeed inferior in learning only to the parson. His appearance, therefore, is apt to occasion some little stir at the tea table of a farmhouse, and the addition of a supernumerary dish of cakes or sweetmeats, or peradventure, the parade of a silver teapot. Our man of letters, therefore, was peculiarly happy in the smiles of all the country damsels. How he would figure among them in the churchyard between services on Sundays, gathering grapes for them from the wild vines that overrun the surrounding trees, reciting for their amusement all the epitaphs on the tombstones, or sauntering, with a whole bevy of them, along the banks of the adjacent mill pond, while the more bashful country bumpkins hung sheepishly back, envying his superior elegance and address.
Sleepy Hollow의 부임교사 Ichabod Crane은 시골 처녀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는 미혼이었다. 신사다웠다. 취향과 능력 면에서 수준 낮고 거친 시골 청년들보다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슬리피 홀로우에서 이커벗 그레인보다 많이 배운 사람은 목사뿐이었다. 그래서 그가 농장에 나타나면 다들 다과상을 차리느라 바빴다. 이커벗은 시골 처녀들이 미소를 지어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일요일 예배 사이에 교회 마당에서 야생 포도를 따다주기도 하고 또 묘비명을 읽어주기도 했다. 처녀들 여러 명과 함께 물레방앗간 연못에 두 끼를 걸어 다니기도 했다. 그러면 동네 시골뜨기 청년은 소심하게 뒤에 서서 그의 우아한 태도와 말재주를 부러워했다.
From his half-itinerant life, also, he was a kind of traveling gazette, carrying the whole budget of local gossip from house to house, so that his appearance was always greeted with satisfaction. He was, moreover, esteemed by the women as a man of great erudition, for he had read several books quite through, and was a perfect master of Cotton Mather's History of New England Witchcraft, in which, by the way, he most firmly and potently believed. He was, in fact, an old mixture of small shrewdness and simple credulity. His appetite for the marvelous and his powers of digesting it were equally extraordinary, and both had been increased by his residence in this spellbound region. No tale was too gross or monstrous for his capacious swallow. It was often his delight, after his school was dismissed in the afternoon, to stretch himself on the rich bed of clover bordering the little brook that whimpered by his schoolhouse, and there con over old Mather's direful tales until the gathering dusk of the evening made the printed page a mere mist before his eyes.
집마다 돌아가면서 하숙 생활을 하는 이커버드는 동네 소문들을 이 집 저 집으로 옮겨주었고 그래서 늘 환영을 받았다. 그런데다 그는 책 몇 권을 다 읽었고 그가 맹신하는 코튼 마더의 뉴 잉글랜드 마법의 역사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다. 그래서 특히 여자들이 그를 박식하다고 존경했다. 그러나 이커벗 크레인은 약삭 빠르고 단순하고 귀가 얇은 남자였다. 그런데다 황소 같은 식욕에 바윗돌도 소화시킬 정도로 튼튼한 위장의 소유자였다. 마법에 걸린 고장, 슬리피 홀로에 와서 그의 식탐은 더 심해졌다. 그가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집어삼키는 모습은 역겹고 괴물 같았다. 어쨌거나 그는 학교가 끝나면 근처 개울가에 누워서 해가 질 때까지 마더의 괴담을 읽는 것을 일상에 작은 기쁨으로 삼았다.
Then, as he wended his way by swamp and stream, an awful woodland, to the farmhouse where he happened to be quartered, every sound of nature at that witching hour fluttered his excited imagination. The moan of the whip-poor will one from the hillside. The body and cry of the tree toad, the harbinger of storm, the dreary hooting of the screech owl, or the sudden rustling in the thicket of birds frightened from their roost. The fireflies, too, which sparkled most vividly in the darkest places, now and then startled him as one of uncommon brightness would stream across his path. And if by chance a huge blockhead of a beetle came winging his blundering flight against him, the poor varlet was ready to give up the ghost, with the idea that he was struck with a witch's token. His only resource on such occasions, either to drown thought or drive away evil spirits, was to sing psalm tunes, and the good people of Sleepy Hollow, as they sat by their doors of an evening, were often filled with awe at hearing his nasal melody, in linked sweetness long drawn out, floating from the distant hill or along the dusky road.
"밤이 되면 그는 늪지와 계곡과 무서운 숲속을 어슬렁어슬렁 걸어서 하숙집까지 갔다. 그 마법의 시간에는 주변의 모든 소리들이 그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언덕에서 들려오는 속독새의 울음, 나무 두꺼비의 불길한 울음, 잡목숲에 앉아있다가 인기척에 갑작스레 날아오르는 새들의 소리, 자연의 모든 소리가 무서웠다. 반딧불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밝은 빛을 내며 눈앞을 가로지를 때가 있었다. 그때마다 이그버드는 화들짝 놀랐다. 어쩌다 멍청한 딱정벌레가 날아들면 이그버드는 마녀의 표식에 부딪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유령을 퇴치할 태세를 취했다. 그럴 때 유일한 방법은 찬송가를 부른 것이었다. 슬리피 할로 주민들은 저녁에 문간에 앉아있다가 그의 콧노래를 듣게 되면 새삼 경탄했다. 달콤하게 오래 끄는 그의 노래소리가 멀리 떨어진 언덕에서 어스름한 길을 따라 들려왔다. 투데이즈 북마크.
설화, 폴크테일은 듣는 사람이 흥미를 느끼고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들려주는 이야기를 뜻하는 말이죠. 설화에서 사실이 진실인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을 가진 이야기니만큼 전하는 화자, 내레이터의 각색이 곁들여지는 게 당연한데요. 그러니만큼 이 나레이터의 역할이 꽤 중요한 것이 바로 설화 문학의 특징입니다. The Legend of Sleepy Hollow에도 나라는 1인칭 화자가 등장하고 있죠. 그는 어린 시절 직접 Sleepy Hollow를 다녀와봤다면서 이크벗 크레인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데요. 작품 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작가 워싱턴 어빙은 이 나레이터의 이름을 책 제목에 등장시킴으로써 이 작품이 설화를 근거로 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 Legend of Sleepy Hollow는 Rip Van Winkle과 함께 그의 수필 단편 모음집인 The Sketchbook of Jeffrey Crayon, Gent에 수록되어 있죠. 바로 이 Jeffrey Crayon이 The Legend of Sleepy Hollow의 화자, 내레이터입니다.
슬리피 할로우의 전설의 나레이터 조프리 크레이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케일린. 설화의 내레이터가 반드시 진실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아니나 다를까, 어제 감상한 내용 중에 사실 확인을 하면서 나는 잘 모르지만으로 시작된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라는 뜻으로 읽혔는데 그래서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괴담이나 그 때문에 불안해하는 인물들의 심리를 보다 상징적으로 접근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즐거우셨나요? 그 좋아하는 설화 한번 좀 같이 쉐어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라고 부탁드렸었죠. 초반에 8206님께서 저는 바리데기 공주 설화가 인상 깊었어요.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과 유사한 부분도 있어서 신기했지요 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의 교훈은 자식을 잘 판단하라 뭐 그런 건가요?
네.
내가 선택한 자식이 옳은 자식이 아닐 수도 어쨌든 그러네요.
네. 이대은님께서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고개를 건너다가 한 장사가 씨름을 걸어오길래 밤이 새도록 버텼고 날 박는 닭소리에 지쳐 쓰러졌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과 씨름을 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오래된 빗자루였다고 하네요. 라고 설화를 써주셨는데 그렇군요.
오래된 빗자루요?
네.
이 어느 나라 설화입니까?
그러게요.
우마해지는데. 하승현님께서도 설화를 하나 소개해 주시네요. 어릴 때는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가 참 끔찍하게 슬프고 무서웠어요. 자기를 도와줬다고 머리가 깨질 것을 무릅쓰고 종을 들이받아 은혜를 갚다니 뭔가 호러스러웠달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까치는 나쁜 얘기가 많이 있는 동물 아닌가요?
그쵸?
어쨌든 은혜 갚은 까치 재밌네요.
네. 이승숙님께서요. 어릴 때 책을 좀 많이 읽을 걸 그랬어요. 옛날 이야기하니 생각나는 건 배추도사 무도사 시리즈. 네. 이게 원작이 한국 전래동화라고 하네요. 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배추도사 무도사. 참, 이것도 재밌어요.
네. 배추하고 무도사?
네. 근데 한국 전래동화라고 하니까
네.
그렇군요. 그럼 요즘 콘텐츠에 맞게 또 이게 사용된 사례 중 하나군요.
그렇군요.
김보민 님께서 혹부리 영감 좋아합니다. 한국 민담에는 꼭 지나가는 선비나 스님들이 많이 등장하죠. 으스스한 달밤에 일어나는 미스터리를 푸는 주인공은 꼭 지나가던 선비님. 문제를 해결하시고는 호련히 사라지십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전설의 고향 생각나네요.
네. 이지영님께서요. 동양과 서양이 비슷한 설화나 동화가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일찍 나라끼리 배 타고 무역하고 왕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한국의 심청전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중국에도 있대요. 그래요? 그렇군요.
저희가 일전에 지난 시즌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우연의 일치인
네.
것처럼 저쪽에도 이쪽에도
그러게요.
비슷한 테마들이 존재하는지.
맞아요.
결국 우린 모두 인간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신데렐라와 콩쥐팥쥐도 진짜 보니까 비슷하네요.
네. 김민지님께서 미국 역사 속에 있는 설화들을 탐색해서 문학 장르로 발굴한 작가 워싱턴 어빙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도 계실까요? 황석영. 김탁환 작가님의 몇몇 책이 떠오르네요. 예, 책 제목까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어쨌든 두루두루 고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영미문학관 협찬 상품입니다. 도서출판 포레에서 사라 에디슨 앨런의 소설 가든 스펠스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글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에이스 스탠드에서 플라워 독서대를 CL팜에서 3초 만에 녹여먹는 필름형 가글 애니센스를 청호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홈플러스 식품 매장에 위치한 아티즈 블랑제리에서 맛있는 케이크 교환권을 드리고요. 공연 관람권도 있습니다. 대학로 학전 블루 소극장 무대에 오르는 연극 더 복서 12월 16일 일요일 4시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감상 중에 함께 하신 테마 음악 소개해 드릴게요. 좀 전에 들으신 곡은 Screaming Jay Hawkins의 I Put a Spell on You였고요. 그 전 음악은 Culture Club이었죠. Karma Chameleon이었습니다. 이크벳 그레인의 미묘한 양면성 눈치채셨나요? 그런 의미에서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음악 들으면서 인사드려야겠네요. 데이빗 보이와 팻 매티니 그룹이 함께한 This is not America 화요일 영미문학관 끝곡입니다. 내일 수요일 슬리피 할로우의 전설 세 번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이었습니다. See you tomorrow.